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북한 매체에서 최근 세계 여러 나라의 폭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큰 물 피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올해 큰 물 피해 대비를 더욱 잘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여러 농사물자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인력 동원을 하는 것도 힘들어서 농사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장마철에 큰 물 피해를 당하면 올해 식량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겠죠. 북한 주민들도 각자 대비를 잘 해야 하겠지만 국가가 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우선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고요. 언제와 배수시설 점검, 만일에 대비해 양수기며 복구 장비들을 잘 갖춰놔야 합니다. 북한의 자원이 부족하니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내용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북한은 오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가서 간부들을 질타한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탈북민이 본 한국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됐던 사상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보양식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난 4월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랬죠.
이후에 근데 실제로 공개 활동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는데 80일 만에 경제 분야 시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제 시찰에 와가지고 불같이 화를 냈는데 현재 평양에 오는 10월 1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을 찾아서 책임자들을 전면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 그 매체들에서 지난 20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찰 보도를 했는데 발언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엄하게 지적하셨다. 호되게 질책하셨다. 준절히 비판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쓴 거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를 낸 이유가 뭔지, 평양종합병원이 뭔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평양에 근데 뭐 병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큰 병원들이.
그렇죠.
다른 데는 뭐 제대로 된 보건소도 없는데 말이에요. 지방도시들은.
네.
근데 평양에 종합병원을 새로 또 건설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국제사회 대북제재나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북한이 계획했던 여러 건설 사업에 차질이 빚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계획들을 대폭 수정을 하고 평양 종합병원을 당창은 75돌까지 건설을 해서 이걸 뭔가 성과로 좀 자랑을 해보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내부 결속도 좀 다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늘 그렇잖아요.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다. 이
네.
인민사랑, 애민정신을 가진 지도자라는 걸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북한에서 코로나 사태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냐면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물 셀 틈 없는 비상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다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치로 이 수도의 명당 자리에 현대적인 평양 종합병원이 건설되고 있는 건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 성격과 본태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그 당 선전선동부에서 어떻게 선전을 하냐면 평양 종합병원 건설은 김 위원장의 인민사랑이고 또 적대 세력의 제재와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탁월한 지략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선전한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듣고 있기 힘드네요. 그래요.
네.
근데 그 김정은의 뭐 지략과 뭐 영도와 네. 위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종합병원에 초점을 맞춘 데는 또 그 나름대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이제 추정인데요. 코로나 진앙지가 중국 무안이잖아요.
그렇죠.
우한인데 네. 그때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우한 응급병원 호선산 병원
네.
병상이 1000개 규모입니다. 그리고 레이선산 병상이 1300개 규모인데 착공 10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무렵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뭔가 중국에서 이 코로나 사태에 긴급 대응하는 걸 보고 좀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좀 모방했을 가능성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가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고 인민들을 챙기는 지도자라는 걸 좀 부각시키려고 한 의도가 아닐까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이 평양 종합병원이 그 평양 혁명의 수도라고 부르는 네. 곳이죠. 여기 명당 자리에 들어선다고 하던데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요?
이게 이제 그 저도 평양에 못 가봤고 혹시 미영 씨도 평양에
가보긴 했습니다.
가보긴 네. 하셨나요? 그래서 보니까 그 평양시 문수거리 문수광장에 당창건 기념탑 있나 봐요. 그 바로 앞에 있는데 아무튼 만수대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서 대동강을 건너 바라보면 바로 보이는 자리대요. 네. 그래서 평양의 최고 명당 자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평양의 좋은 자리에 자신의 애민 정신이 깃든 이 상징적인 평양 종합병원을 건설해서 한국에서는 이런 걸 뭐 랜드마크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북한 매체를 보니까 평양 종합병원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건설 기한은 7개월 정도로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나요?
이게 지금 20층에 달하는 고층 건물이고 근데 저희가 병원 가 보면 그 높은 건물 있고 또 주변에 넓게 또
부대 시설
많잖아요. 예. 사진으로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큰 건물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7개월 만에 완공을 하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3월 17일 날 건설 착공식에 들어갔는데
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75돌 10십절 당창걸 때까지 네. 완공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일단 내각에 필요한 자재나 설비는 최대한 앞당겨 공급하라. 그러니까 전 국가적으로 다 해서
네.
기어이 완수하라 지시를 내렸고
네, 네.
또 어떻게 말을 했냐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멋지게 지으라. 이 지시를 내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평양종합병원 건설 문제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에 의해서 코로나 방역과 함께 2대 안건에 오를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업이었고요.
네.
이제 지난달 20일에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상당 부분 좀 진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병동, 외래병동 구획 공사가 끝났고 외부 미장 작업은 한 80% 정도 좀 끝났다고 하고요. 골조 공사도 마감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또 이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네.
한 소식통에 따르면 63% 정도 수준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달라붙어서 공사를 하니까
네.
10월 10일까지는 뭐 기본적인 건 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3월 17일에 착공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정도면 다들 밤잠 못 자고 열심히 일했겠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4-5시간 자면서
네.
뭐 주야로 교대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건설하고 있어요.
건설 장비가 뭐 네. 여기 북한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네.
인력을 사용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찰을 나와가지고 격려가 아니라 상당히 또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난 20일에 조선중앙통신 보도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공사 현장 가면 보고를 받잖아요.
네.
그 앞에서 건설 연합 상무가 아직까지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 조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당에서 구상한 의도와는 배치되게 설비 자재 보장 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을 장려함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시우고 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인민을 위한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 투쟁을 발기한 당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가 왜곡되고 당의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에 흙탕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책임 있는 일꾼들을 전부 교체하고 단단히 문제를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야, 참. 아니, 앞서서 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최대한 앞당겨 공급하고 세계가 부러울 정도로 멋지게 지으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네. 밑에서는 당연히 뭐 북한 사람이 누구나 다 이해할 텐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아마 네. 이거에 총력을 집중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와서는 당초 우리가 당이 구상한 거랑은 다르다.
네.
이렇게 질책하고 무엇보다 인민들에게 부담을 줘서 당의 영생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더 질타를 크게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골조나 외벽 같은 건 뭐 속도전하고 북한 재료로도 할 수 있고 북한 전국에서 달라붙는데 미영 씨 말대로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하려면 저희가 병원 가보면 내부 설비 이런 거 자재 재료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의료 설비. 네. 최첨단 설비. 근데 이게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참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소식통을 통해 좀 들어보면 건설은 어찌됐든 10월 10일까지는 하는데
네.
내부 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 완공과 동시에 병원 운영을 시작할 정도로 완벽히 작업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하고
네.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자재나 이런 걸 못 마련하면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북중무역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진짜 첨단 장비들은 일단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김 위원장이 각종 지원 사업을 장려해서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쑤시고 있다. 이 질책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당국 차원에서 지원 사업이 원래는 다 장려가 되는 거잖아요.
네, 신문 방송에서 원래 이거 이제 평양 종합병원 건설 착공식 이후에 연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에도 드렸지만 지금 상자에 지원 물자 크게 써가지고
네.
전국에서 뭐 과자, 빵 이거 막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또 이 평양 종합 건설 한다고 주민들에게 건설장에 제공할 식량 조달 과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좀 보면. 강원도 인민위원회 사무장 최성호 씨가 나와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수도에 안 나와봐요. 지원 물자 들고, 건설 자재 들고.
네.
원래 이런 일을 하면 북한에서 다 이거 조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 인민들이 적은 힘이나마 바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민들의 지성 어린 지원 물자를 싣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그 간부들 이야기를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그동안 사실 이렇게 큰 공사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네.
주민들의 이런 지원 물자 없이는 도저히 국가에서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노동자들 뭐 먹을 거, 입힐 거부터 해가지고 삶의 김치까지도 주민들에게서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 물자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몇십 년째 이어오던 관행 같은 거였는데
네, 그렇죠.
이제 와서 김정은은 나는 그동안 몰랐다.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라고 선을 싹 끈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평양 종합병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인민 사랑을 선전하기 위해서 건설을 한 건데 오히려 인민들을 지금 수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민심이 뭔가 동요하고 불만이 커지면서 이제 김 위원장이 직접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됐는데 하지만 미영 씨 말대로 이게 오랫동안 간행이고
네.
사실 이런 건설 사업이 발기가 되면 당연히 당 조직을 통해서 다 내려가잖아요, 과제가.
그렇죠.
근데 이걸 과연 최고 영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몰랐을까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간부 탓으로 돌리는 어떤 행태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네요.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충성 자금을 강요하고 있다면서요.
사실 이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늘 있었던 일인데 이달 5일에 일본 도쿄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해외 근무하는 주재원들에게 1인당 100달러 이상을 상납토록 했다고 합니다. 이게 3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화벌이가 어렵잖아요. 중국도 막 공장도 가동이 안 되고 무역도 어려운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내부에서는 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그 평양 종합병원 건설 자금 충당을 위한 충성의 자금으로 계속 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인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종합병을 짓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긴 한데 북한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 평양 소식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물론 이제 내부 소식통이 전한 내용이라 전체 민심이라 이렇게 보기는 어렵긴 한데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우선 평양 시민들의 경우는 평양의 종합병원이 이제 좋은 병원이 들어선다는 것만으로도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누릴 혜택은 거의 없다는 걸 대다수 시민들은 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제대로 이용을 못할 텐데 공연히 이 건설을 한다고 들볶인다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평양이 이런 분위기면 지방 사람들은 평양 병원 이용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에서도 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은 네. 거의 없고 간부들이 이용할 거라는 거죠. 네. 극소수에.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은 지금
지방 주민들은 그림의 떡이죠.
눈에만 풍년인 이 평양 종합병원 건설 네. 때문에 사실 지원 물자, 지원금 네. 이게 북한식으로 살이 날 지경이니 좋아할 리가 없다. 주민들 개개인은 아마 평양 건설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달림을 받을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병원이라는 게 사실 사람 살리려고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무리한 속도전 공사 도중에 어쩌면 사고사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북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계속 수탈을 당하면서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니까 참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연 이게 정말 인민을 위해서 짓는 종합병원 건설인지 묻고 싶네요.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크라잉넛이 부릅니다. 밤이 깊었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전대협.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인영 후보자라 함은 지난 1980년대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던 한국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중 한 사람이다. 전대협이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에겐 지하 공방에서 밤에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배우고 낮에는 화염병을 뿌리며 괴뢰 정권에 맞서 투쟁하던 대학생 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한때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남조선 대학생 혁명가들로 칭송되었었다. 한국에 와서 전대협에 대해 찾아볼 기회가 있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전대협의 정의는 이랬다. 요약하면 1987년 8월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장으로 결성된 단체다. 전대협은 반독재, 반미, 남북통일, 학원 민주화, 노동운동 등 사회민주화운동을 주로 벌이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전위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대협에 대해 다른 정의도 있었다. 주체 사상을 신봉한 주사파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으려 했던 반정부 단체다 라는 주장들이다. 한국에서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도 만나봤고 민주화투쟁의 역사에 대한 자료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화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만행을 목격하고 남조선 혁명을 꿈꾼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 북한의 주체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됐고 북한식 혁명 이론을 적극 받아들여 한국을 혁명하려고 투쟁했다. 비합법 지하 조직도 만들어 활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소련이 붕괴되고 1990년대 중반 북한 체제의 실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80년대 학생 운동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북한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다.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의 사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공개 전향한 뒤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인 그룹도 있었다. 1980년대 20대였던 학생 운동가들은 이제 50대가 돼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됐다. 전대협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다.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정치 거물이 돼 있다. 그리고 북한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 후보에까지 오른 거다. 흥미로웠던 건 그의 인사청문회에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태구민 의원이 질문한 거다. 태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언제 주체사상을 버렸는지,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공개선언을 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남한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있다며 과거에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으며 지금도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이 인사청문회 소식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철 지난 사상검증이니 색깔론이니 하는 비판도 있었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대북사업을 총괄할 유력한 정치인인 만큼 특정 사상을 갖고 있었다가 생각이 바뀌었으면 왜 그랬는지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들도 있었다. 바로 국가의 정책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러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에게 따져 묻고 비판을 했다. 이게 민주주의의 힘일까?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대인 학살의 역사를 가르치는 독일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조금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네. 오늘은 좀 밝은 주제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름철이 되면 이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힘도 못 쓰고 푹푹 쓰러지거나 또 이 더운 날씨가 며칠째 계속 반복되거나 밤에도 더우면 이 피로감, 심지어는 무기력증 이런 게 쌓이기도 합니다.
네.
올 여름 그래서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건강 보양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섭씨 한 32도 이상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여름철에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힘이 소모된대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되면 무기력증에 빠지기 쉬운데 특히 단백질 부족 이런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만성 피로가 몸에 쌓이게 돼서 면역계도 약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도 더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보양식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 섭취하는 게 매우 좋은데
네네.
여름철 보양식 한 5가지 정도 오늘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묻고 싶은데요.
네.
우리 조미영 MC께서는 어떤 보양식 좋아하나요?
저는 일단 먹는 거면 다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네네. 단연 보양식 하면 네. 고기죠, 고기.
아, 고기, 네. 그렇군요.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고기를 뭐 종류별로 닭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네.
뭐 양고기도 제가 요즘 먹고 이렇게 고기를 주로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예로부터 여름철. 한의학에서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운 열기에 기가 상한다 이런 말이 있었나 봐요. 한의학에서 그렇게 봤나 봐요. 이것 때문에
너무 덥다, 더워가지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보양을 강조하는데 다만 자신에게 맞는 고단백 음식이 있고요. 오히려 네. 또 부담이 되는 음식도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좀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게 또 이 한의학이라든가 동양 문화이기도 하답니다.
맞아요. 그 약 네. 가끔 한의 한방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인삼이나 이런 거 잘못 먹어가지고 오히려 맞아요. 몸에 해가 되는
경우도 예, 있다는 경우도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품으로 알려진 뭐 삼계탕도 있고 장어도 있고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의 그런 음식도 있고요.
네.
이걸 잘 맞는 사람이 먹으면 건강과 장수 또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되지만 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열성식품인 마늘, 생강 이걸 막 먹어버리면 또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심지어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노인분들 또 위염 있는 사람들 위에 궤양이 있는 환자가 이런 마늘이라든가 생강을 많이 먹는 것도 주의해야 된대요. 어쨌든 음식은 골고루 조금씩 먹으면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무겁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복통 증상도 생길 수 있다니까요.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보양식을 네. 쭉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네네. 어떤 보양식이 어떤 사람들한테 맞고 안 맞는지도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겠네요.
네.
이게 한국에 오니까 네. 보양식의 종류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평상시도 그렇게 잘 드시면서 또 보양식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아, 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군요.
좀 많더라고요. 자, 오늘은 뭐 네. 한국 사람들 어떤 식으로 보양식을 챙겨 드시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네. 소개해 주실 보양식은
일단 여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호소하는 것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몸도 늘어지고
그런 것도 왜냐면 아침에 해가 너무 일찍 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해가 뜨면서 저도 눈이 같이 떠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할 때가 많거든요.
하루가 길기도 하고
하루 너무 깁니다.
덥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노곤노곤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합니다. 오골개입니다. 삼계탕인데 에이. 오골개로 만든 삼계탕.
이 오골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오라는 게 이 오라는 게 다섯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자어로 검을 오자입니다.
검은 닭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검은 네. 닭을 가지고 만든 삼계탕인 것이죠. 닭고기가 쇠고기보다 섬유질이 가늘고 연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쇠고기처럼 지방이 근육 섬유 속에 섞여 있지 않아서 맛이 담백하고
네.
소화 흡수도 잘 된답니다. 그래서 이 닭고기에 황기, 뭐 인삼도 좋고요.
네.
아니면 찹쌀, 마늘 이런 걸 넣거나 밤이나 대추 등을 넣어서 푹 고아 먹으면
네.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늘어지지 않고 활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닭 삼계탕, 특히 이제 오골계 삼계탕은 대표적인 보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특히 여름철 피로를 이기는 보양식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계탕을 첫 번째로 친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한국에서 복날, 뭐 초복, 중복, 말복에 대부분 삼계탕을
삼계탕집에 줄을 쭉 서죠.
네,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삼계탕이라고 하면 북한에는 요 표현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닭곰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닭곰.
네.
아 여기도 닭곰탕이란 말은 있긴 합니다.
네, 닭곰이라고 해가지고 닭배 안에다가 이것저것 쌀이랑 넣어가지고.
그럼 여기 삼계탕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한데 북한 주로 단지 안에다 넣어가지고 많이 끓여서 그 안에 단지에 있는 물부터 해가지고 다 먹는 거죠. 싹 다 먹는 거죠.
와. 그럼 여기 삼계탕이네요. 네. 근데 그걸 닭곰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닭곰이라고 부르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집에서 그 삼계탕을 요즘은 많이 그냥 만들어
맞아요.
먹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식당 가서 사 먹지 않고
이렇게
좀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물론 이제 영계, 이건 이제 젊은 닭이에요. 그리고 오골계, 아까 그 검은 닭 이런
네.
것에 인삼의 잔뿌리, 그다음에 찹쌀 한 주먹, 그다음에 파, 생강 등을 그 얘기 이제 독이 그릇에 넣는 거예요.
네, 네.
독이 그릇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서 일단 강한 불로 막 끓인 다음에요. 위에 기름이 뜨면 거품을 걷어낸 뒤에 다시 약한 불로 오랫동안 끓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특히 오골개는 닭 가운데에서도 약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요. 삶아서 즙을 마시면 허약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당뇨라든가 복통 등을 다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처럼 먹을
그렇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걸 찧어서 환을 만들어 먹으면 뭐 여성들의 자궁혈이라든가 대하 또 산후허약 등에도 대단히 좋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음식뿐만 아니라 거의 약처럼 먹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아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진짜 닭 한 마리 다리 탁 뜯어가지고 소금에
톡 찍어서 그렇죠.
먹고 싶다는 생각이
국물과
듭니다.
국물과 고기를 골고루 먹고 싶네요.
네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보양식은 뭔가요?
네. 혹시 민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한자어로는 백성 민자에 물고기 어자를 써서 백성들의 고기다 이런 뜻이래요.
아.
근데 이제 모양이 조기와 닮았는데 크기가 조기보다 훨씬 큽니다. 한 막 4배, 5배 커요.
아.
그런 생선인데 정약전에 자산어보에도 면어라고 해서 날 것으로 먹어도 좋고 익힌 것을 먹어도 좋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민어는 쉽게 상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야 더 맛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회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조선시대 요리책에는 시전서라는 요리책에 민어회가 나오기도 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민어는 크기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르대요. 보통 1kg 미만 작은 민어는 조기 형태로 말려서 먹는 경우가 많고요.
네.
2, 3kg 정도 민어는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민어 맛을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은 2, 3kg 정도 먹어도 괜찮대요. 근데 진짜 맛있는 것. 제대로 맛을 보려면 4, 5kg짜리 이상의 큰 민어를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민어 같은 경우는 가장 맛있는 민어니까요. 숙성해서 회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민어탕의 재료로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민어 같은 경우는 일단 피를 빼고 빈을 벗기고 쓸개를 딱 떼어내면 한 2, 3일 정도 냉장고에 숙성하는 게 좋대요. 그러면 가장 맛있는 상태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다 남은 민어 살은 민어 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이것도 별미고요. 회를 뜨고 남은 거 이거 서덜이라고 부른다는데 이건 민어 탕을 끓이면 뽀얀 국물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국물 같은 경우도 느끼하거나 비리질 않대요.
아.
그래서 맛이 굉장히 깊어서 민어 국물 좋아하는 사람은 막 그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먹는다 그래요.
아.
어쨌든 아니 민어는 또 8월이 제철이기 때문에 회도 먹고 탕도 먹고 전도 먹을 수 있는 민어 음식 적극 추천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목포에서 네. 민어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 제가 탈북인들 만나봤는데 민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네. 먹어봤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물고기
그렇군요.
이러면서 먹었을 거예요.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요 민어로도 한번 예, 여름철 보양식 한번 만들어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소개할 보양식은 장어입니다.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명 아나운서 장어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이제 몸이 이렇게 뱀처럼 긴 물고기잖아요.
네,
장어. 근데 재미있는 게 길이가 작은 장어는 한 60cm밖에 안 되지만 큰 장어는 1.5m에서 2m까지도 된대요. 종류가 한 20여 종대요.
아.
근데 재밌는 거 이름이 다양해요. 한반도에서 나는 장어의 종류에는 뱀장어, 붕장어, 갯장어, 먹장어 막 이런 것들이 다 잡히는데
네.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뱀장어입니다. 이제 민물장어죠.
네.
근데 이제 붕장어라든가 아니면 뭐 갯장어라든가 이런 것은 바다에서 나나 봐요. 먹장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오늘은 뱀장어, 민물장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남한에서는 전북 고창이 유명합니다. 이 장어 중에서 이 고창에서 나는 뱀장어는 가장 기름지고요. 맛이 고소하대요. 그래서 장어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특히 또 구워 먹으면 그 기름진 고소한 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물고기인데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구웠을 때 맛도 좋지만 영양도 가장 좋답니다.
아.
그래서 이 뱀장어는 구워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뱀장어는 특히 여름과 가을 것이 제일 맛이 좋답니다. 영양가도 높고.
네.
또 하나 뱀장어는 단백질도 풍부한데 비타민 A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소고기에 거의 200에서 500배나 될 만큼 비타민 A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단백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데요. 한 가지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또 어쩌다 좋은 게 생겼으니까 네네. 그냥
몽땅 먹는
다 먹어야지 이러다가는 괜히 더 예, 보양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먹어야겠네요. 아무리 네. 맛있어도. 자, 다음 소개해 주실 보양식은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아까는 이제 우리가 묵직한 단백질 음식들 주로 즐겼잖아요.
네.
이번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양식 같은 거예요. 젊은 학생들을 위한 메밀국수입니다.
아, 메밀.
이것도 보양식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거 약간
예.
새로운 사실인데
네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메밀국수를 으뜸으로 쳐서 온면이나 냉면으로 말아서 점심 식사로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메밀로 국수를 만드는 방법 지금은 이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이 맷돌에 이렇게 타서
네.
껍질을 날려보낸 다음에 하얗게 남은 이 알곡을 맷돌에 조금씩 넣고 갈아서 고운 채로 걸러내면 이게 이제 가루잖아요. 메밀가루.
네네.
이것을 반죽해서 국수틀에 넣고 꽉 누르면 국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국수를 끓는 물에 삶아서 냉수에 헹군 다음에 꿩이나 양지머리, 뭐 아마 소고기인가 보죠? 네. 이런 거 삶은 맑은 장국에 말아서 고명을 보교적히 얹으면 이게 이른바 메밀국수입니다.
네.
물론 지금은 이렇게 국수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면 되고요. 또 메밀국수를 파는 식당도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먹어도 되는데 일단 메밀은 단백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풍부하고요. 또 섬유질도 많아서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거고요. 또 이 전분이 많은데 이 전분의 입자가 굉장히 가늘대요.
네.
그래서 소화 잘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소화 잘 되죠.
네, 여름철에 소화 촉진제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건 역시 좋지는 않고요.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 많이 하는 젊은 학생들 그리고 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환자에게도 이 메밀국수가 좋답니다.
네. 네. 메밀이 좀 뚝뚝 끊어지는 성질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메밀이랑 여기 다른 밀가루나 이런 것들 섞어서 국수를
맞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향이 함경도잖아요.
네네.
이 메밀이 또 추운 지역에서는 잘 재배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메밀을 많이 못 먹어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뭐 강원도 같은 데 가도 메밀국수 정말 유명한
정말 많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먹고 있는데 좀 이 메밀이 나는 지역에서는 메밀을 네. 이용해서 다양한 여름철 그렇죠. 음식 만들어 드시는
맞습니다.
것도 맞습니다. 또 고기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보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나는 고기나 아니면 기름진 장어보다 깔끔한 보양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 메밀국수 추천합니다.
꼭 그런 게 필요하기보다는 고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고기가 정말 살 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메밀로라도 어떻게 좀 보양식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네요. 또 한 가지 더 남았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보양식은 특이한데 보양이라는 게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으면 활력도 생기고 몸도 살도 찌고 막 이런 건데 요즘에는 막 살찌는 보양식은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활력을 얻는 건 좋은데
네, 그럼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북한을 제외한
그렇죠.
지역의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살이 쏙쏙 빠지는 이제 여기서는 보통 다이어트라는 영어를 쓰는데 북한에서는 살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보충식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이와 매실입니다.
아, 오이와 매실. 이건 북한에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여름철에 활력 충전하는 도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참고해 보세요. 일단 오이는 열을 식히고 또 이뇨제. 이게 땀을 잘 흘리게 하고 아니면 그 배설을 잘하게 하는 이런 이뇨제로서
네.
수분 대사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런 걸 조절해 주는 그런 음식이래요.
네.
이런 음식이 흔하지 않은데 오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살찌지 않으면서도 힘을 내주게 해주는 식품으로 오이가 제격인데요.
오이가 그냥 보기만 해도 진짜 살찔 때라고는 없잖아요. 온통 수분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칼슘과 인산이 많은 알카리성 식품인데 체내의 노폐물 배설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이 소박이로 먹어도 맛있고요. 소박이
네,
알죠?
오이 그렇죠. 김치. 오이를 네. 이렇게 쪽쪽 잘라가지고
그렇죠.
중간에다가 양념 넣어서
네,
먹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 전 그런 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잘라가지고요. 된장이나 고추장 찍어 드셔도
이거 여름에 많이
좋습니다.
먹었었어요. 북한에서 진짜.
네. 네. 특히 이렇게 목마를 때 갈증 해소에도 오이 최고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네.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오이를 싸가지고 가서 네. 위에서 먹더라고요.
오이 한 개 딱 먹으면 정말 네. 갈증이 말끔히 가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매실인데요. 이 매실은 매화나무 열매잖아요. 이게 사과산, 구연산, 호박산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신맛을 내긴 하는데 피로물질은 젖살을 분해시켜가지고 피로회복에 정말 좋대요. 그래서 매실도 갈증 해소도 좋고 이러니까요. 또 해독작용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매실주를 담가서 식전 또는 식후에 마신다거나 이러면 식욕을 돋궈주고요. 피로회복 또 소화촉진에 매우 좋답니다.
네.
그리고 매실주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매실차 역시 같은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몸 참 많이 챙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름철만 되면 그렇게 보양식 다들 네.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정말 보양식이 필요한 곳이 또 북한이고 북한
맞습니다.
주민들일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식재료들 잘 이용하셔서 좀 잘 챙겨 드시고 여름철 기운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오늘은 더운 여름철 보양식에 대해서 대표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혼내지 않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 엄마. 미국에 살고 있는 5살 소녀 브리에나. 어느 날 엄마 몰래 송아지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송아지의 이름은 이지. 얼마 뒤 외출 후 돌아온 엄마가 송아지 이지를 발견합니다. 엄마는 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외출 후 돌아온 브리에나의 엄마. 집안에 송아지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는데요. 차분하고 자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입니다. 브리에나, 소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설명해 줄래? 브리에나가 머뭇거리자 엄마는 자상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데리고 들어온 거지? 그렇지? 아이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밖을 내다보려고 문을 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쪽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문이 열려 있고 소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끙아를 했어요. 이 끙아는 제가 치웠어요. 한참 설명을 하던 브리에나도 멋쩍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엄마는 변명을 꾸며내는 딸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딸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다시 물었죠.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치? 송아지를 집에 들였지만 엄마는 화를 내는 대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죠. 근데 우리 브리에나 소 친구를 참 잘 보살펴줬구나. 그렇게 엄마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브리에나가 송아지를 껴안고 쓰다듬다가 천천히 자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예쁜 모습이구나. 엄마는 딸을 보며 애정이 가득 담긴 웃음을 보냈습니다. 우리 공주님이 뭘 하든 이 친구는 다 괜찮다고 하지? 딸은 네 라며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널 굉장히 사랑하는 거야. 엄마도 널 사랑한단다. 브리에나와 송아지 이지의 만남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이지의 근황이 알려졌는데요. 이제는 다 큰 소가 된 이지가 다시 브리에나의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익숙한 듯 집안에 있던 물건 냄새를 맡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이지는 이곳이 안전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브리에나의 엄마는 크게 웃으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다 큰 소를 집안에 오래 둘 순 없었죠. 개 사료로 이지의 시선을 끌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지는 춥고 배가 고플 때면 종종 브리에나의 집에 들어와 개 사료를 먹고 살아줬다고 합니다. 1년 전 어린 브리에나가 데리고 들어온 송아지 이지. 모녀가 보여준 따뜻함이 그리워 다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양희은과 김창기의 엄마가 딸에게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